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8월은 1978년에 소가 미요시 씨와 히토미 씨 모녀가 니이가타 현에서, 그리고 이치카와 슈이지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가 가고시마 현에서 납치당한 날입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2002년에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후 북조선에 남아있던 남편과 두 딸도 귀국해 현재 일본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어머니 미요시 씨는 아직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은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53살 생일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기피하기 위해 마련된 내가 본 일본 시간에는 이번 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본 공영방송의 한국어 아나운서와 한글 강좌 강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유홍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1976년 히트곡인 오타 히로미 씨의 무명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8월 4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조 간의 평화협정 문제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7월 27일은 퓨전 55주년이었습니다. 예. 네, 북조선은 미조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호소했습니다.
예.
그것이 새로운 움직임이십니까?
예, 그것이 좀 그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좀 물론 우리 포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평화협정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체결을 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예, 북조선 쪽에서는 계속 좀 해왔습니다만은 예, 지난 그 거의 10년 동안 예, 좀, 북조선의 발언으로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은, 네, 평화협정을 어떤 상태와, 예, 그 상으로 좀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미국이 물론, 그, 거기에 포함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나 이번에 7월 달에 7월 27일 좀 조선 전쟁 그 전정 그 55주년을 좀 기념으로 나온 그런 북조선에서 나온 그런 논표를 그런 거 보면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7월 26일 날에는 그래서 중한 돈신 논평가 나오고 28일날은 좀 노동신문에 논설도 나왔습니다만은 둘 다 초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 직접 평화협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이 97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움직이 나와가지고 북조선의 이런 평화협정에 관한 좀 자세도 지금 바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조선의 이번 호소는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되게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서는 요사이 한국에서는 이명박 새로운 정부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과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정권 그런 노무현 정권과 너무나 다르게 이른바 조선반도 평화 체제 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크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북조선 눈으로서 볼 때는 그 한국을 빼고 다시 미국과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시 정권도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먼저 한국도 포함해서 평화 협정에 관한 이야기도 하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조미 간에 미조 간에 좀 뭔가 직접적인 그런 군사 협정이나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아마 그 여유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게 됐다고 좀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탐지하면서 먼저 직접 미국과 평화 협정 만들기 위하여 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 협상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그 북조선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으로 그 육자 회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육자 회담에는 지금 그 프로세스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검정 그 이야기가 아마 북조선의 태도가 별로 소극적이라고 할까 아직은 좀 움직이기 잘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권이 역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대통령 선거 전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북조선으로서 볼 때는 일단 그쪽에서 전직 결단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오는 것이 그 북조선이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0의 그 클린턴 시대 때도 마지막에 3개월에 너무나 진전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북조선의 특징이기 때문에 북조선의 아마 그 생각에 따르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좀 진전으로 좀 만들 수 있다고 아직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본 일본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깊이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본 공영방송 NHK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한국어 아나운서로 그리고 NHK 라디오 방송과 그 밖에 다양한 곳에서 한글 강좌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유홍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김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일본에서 생활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래됐죠.
네, 그럼 몇십 년이 되셨나요?
그렇죠. 네. 50년 이상입니다. 53년째인가 지금 질문을 받고 생각을 했는데 53년이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처음 여기 오셨을 때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나요?
20살 좀 지났어요.
아유, 청춘 때 오셔가지고 뭐 전 인생을 일본에서 다 보내셨네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일본에서 이렇게 참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도 겪으셨을 텐데요.
네. 네. 일본에 오래 살게 된 이유, 네, 그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일본에서 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네. 공부하시고 돌아가실, 네, 생각이셨군요.
그렇죠. 내가 스무 살이 좀 지나서, 네, 일본에 오게 된 동기입니다만은, 네네, 1950년에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전쟁 이후에, 네, 사회가 전쟁이 아직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였습니다만은, 네, 휴전이 돼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휴전 상태에서 아직 안정이 돼 있잖아.
네네.
그래서 나가서 공부를 하면 어떠느냐.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갈 생각으로 있었는데 목적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서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일본이 이렇게 들르는 경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들르다가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잠깐 들러가지고 미국에 갈 생각으로, 예,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네, 도쿄에 사는 분인데, 도쿄에 계시는 분인데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이튿날 이사를 갔어요. 저, 네, 오사카로. 그래서 따라 내려갔습니다.
네, 네.
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유를 보고 있다가 가겠다 하는 얘기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쁜 생활이 시작이 됐고,
네,
그래서 그 아는 사람 친척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저 귀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네, 귀국을,
네,
하셨군요.
그래,
네.
그래서 나는 저 미국에 하는 것보다도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도쿄에 가서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갈 생각으로서 일본에 있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럼 뭐 처음 일본 생활은 동경이 아니라 오사카가 거점이 되셨나요?
그렇죠.
네. 그럼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도 조국으로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럼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물론 공부 끝나고 나서, 네, 돌아갈 생각을,
네,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NHK라고 하는 공공방송체,
네,
그 방송국에서 국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나운서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그 오디션에 응모한 것이 거기에 행인지 불행인지,
네,
합격이 돼서 그것이 계기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NHK 공공방송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됐고 쭉 이렇게 50몇 년간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일, 그 NHK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아주 뭐 재미난 얘기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36년 동안 NHK에서 있었는데,
네,
그 NHK
그러셨군요.
방송은, 네, 일본에,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네, 해외로 보내는 방송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 조선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하는 것인데,
네,
그때 도쿄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이 1964년에 있었습니다.
네, 네.
내가 들어간 그 다음에 있었는데 그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덕택에 말이죠.
네네.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고 그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그 방송이 또 재미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그 NHK에서 아나운서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올림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런 또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많이 들어보겠는데요.
네.
특별히 아주 인상에 남는 얘기.
네, 그러면요.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방송에서
한번
뉴스를
주시겠어요?
하고,
네네,
그럴 때 뉴스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네,
가령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든가,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든가,
네네,
또는 한국과의 관계로서는 김대중 사건이 이런 것도, 네,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조선반도에서는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일도,
네,
있었고, 그리고 내가 방송국에서 그 일을 그만둔 뒤의 얘기입니다만은 2002년에,
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 방문해가지고 1조 공동선언,
네,
조일 공동선언이죠.
네.
그것을 체결하고 선언을 갖다가 발표했다든가.
네,
그런
아주
것도
중요한 일이었죠.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방송을 하면서 현장에서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좀 흥분한 네. 그런 감정의 흥분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방송인으로서 가장 그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또 일본에 오시게 된 계기, 이 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아나운서 생활 가운데서 좀 더 그 재미난 얘기, 에피소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지난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납치 문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가운데 특히 1조 간의 교섭에 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이번 주는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1조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동향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1조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논의됐습니까?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전 총리가 다시 한번 북조선을 방문해 제2차 1조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납치 문제를 비롯한 1조 간 문제와 안전보장상의 문제 등이 논의돼 납치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북조선 측은 5명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귀국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무라 야스시 씨와 후키에 씨 가족, 하스이케 가오루 씨와 유키코 씨 가족 등 모두 5명이 이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히토미 씨의 가족 3명도 그 후 인도네시아에서 소가 히토미 씨와 상봉한 뒤 7월 18일에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차 정상회담 석상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 이후 납치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제2차 1조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2004년 8월과 9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1조 실무자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조선 측은 생사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들을 재조사한 결과와 함께 유골로 여겨지는 뼈의 일부 등 물적 증거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고 더구나 유골이라고 보내준 뼈의 일부에서는 본인의 것과 다른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등 북조선 측의 대응에는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북조선에 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북조선 측 결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1조 포괄 병행 협의가 개최됐고 그 다음해인 2007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두 차례에 걸친 1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진상규명, 그리고 납치 피의자 인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3월에 열린 실무회의에서 북조선 측은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1조 평양선언에 따른 재반 현안을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1조 쌍방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납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2차 1조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1조 간 교섭에 관한 최근 움직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1978년 6월경 당시 22살이던 타구치 야에코 씨는 2살 된 딸과 1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납치당했습니다. 그럼 다구치 야에고시의 오빠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즈카 시게오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2007년에 녹음한 것입니다.
일본から 北朝鮮に 이라스された 다구치 야에고에 朝鮮名では고해옥
일본에서 북조선으로 납치당한 다구치 야에코에게 조선 이름으로는 고헤오 또는 리은혜라 불리고 있다고 들었어. 나는 오빠 이즈카 시게오야. 1978년 6월에 야에코가 사라지고 그 이후 1989년 북조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너무나 놀랐어. 그 이후부터 야에코가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왔어. 하지만 북조선은 끈질기게도 야에코를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지만 우선 야에코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 아이들 얘기부터 하자면 장남인 고이치로는 벌써 30살이 됐고 장녀인 아야는 31살로 둘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고이치로는 내가 양자로 입적시켜 다른 형제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단다. 고이치로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해 지금은 우수한 기술자로 훌륭하게 자립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장녀인 아야는 야에코의 언니가 양자로 입적시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왔어. 아야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됐어. 둘 다 친엄마인 야에코와 생활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건강히 잘 있고 야에코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너도 벌써 51살이 됐네. 형제들도 이제 모두 나이를 먹었고 나도 벌써 69살이 됐어. 북조선은 야에코와 요코다 메구미양, 마스모토 루미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그리고 아리모토 케이코씨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며 우리는 모두 살아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되니까 힘내. 반드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일본 국민들과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힘써주고 있어. 그리고 야에코가 사랑하는 두 아이들과 일본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며 우리 형제들도 모두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이 라디오 방송이 야에코의 귀에 부디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데리러 갈 때까지 아무쪼록 힘내.
다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 이즈카 시게오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곡은 1976년에 인기를 모았던 오타 히로미 씨의 무명 손수건입니다. 도시로 나온 남성과 고향에 남아있는 연인과의 갈등을 대화 형식으로 노래한 197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가요의 명곡으로 오타 히로미 씨의 최대 히트곡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오타 히로미 씨의 무명 손수건. 실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타 히로미 씨의 무명 손수건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1,690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또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77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3분부터 단파 9585kHz에서도 본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일본어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조선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